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으십니까? 이 대답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종교인의 그 신앙의 결말은 당연히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이 준비한 은혜를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1장에 가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세인 것처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 84세였는데 그곳에 건너가서 가나안을 또 정복하고 그들과 싸우고 다 모두 제거를 한 이후에 열두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그 과정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여호수아에게는 네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한 이후에 땅을 열두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고 23,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이후부터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모세의 그런 모습과 많이 흡사하게 됩니다. PPT가 나오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것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르단의 강물, 그 강물의 폭이 1.6km 정도 되고 유속은 16km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똑바로 바라보고 건너간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 직전에 유월절을 기념한 일이 모세를 통해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요르단을 건너간 이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렇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리고 근처에서 주의 군대대장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그 주의 군대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려서 아멜렉 족속을 패배시키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자기 이 아이성을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그 모세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역할들을 또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연설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는 바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한 신앙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노라라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 24장 전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는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삶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들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전할 장소로 세겜을 택했는데요.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쌓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후손인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 디나 사건을 겪고 나서 각종의 우상들을 다 묻어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대로 언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가 바로 또 이 세겜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언약을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기로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자, 2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요한 사건 위주로 쭉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바른 시민이 될 수 있고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칼럼에 역사를 배워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지혜와 교육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역사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고 역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역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이렇게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살다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데라는 이제 205세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아들들, 아브라함과 이런 아들들이 나머지 여정을 가게 되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죠.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신은 달신이었다고, 월신이었다고 합니다. 3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쪽에서 취해서 가나안 온 땅 전역으로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과연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계획을 발휘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4절에 가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소유하게 하였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또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너희 자손들이 이제 이방에 나그네처럼 객처럼 지내게 될 기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예언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 PPT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하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2절 첫 부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기에서만 11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나오는데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그러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동일한 누가복음 1장 75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여호수아가 특별히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PPT 보시면 이제 2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했는데요.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일부러 내가라는 표현에 형광펜을 칠해봤어요. 즉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이끌었고 이런 표현들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5절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회고하는 내용 중에 영어 원문에 가보시면 내가, I라는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좀 그거보다 좀 적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 사실 역사의 그 실제 현장 속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역사의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려 16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시게 되죠. 피 재앙, 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죠.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가 바다에서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다. 너희 조상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누가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그리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역사, 삶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조그만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위기 때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가장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난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담담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 8절 이후부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볼 건데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요르단 저쪽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 땅으로 데려가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멸하였노라. 또 11절에 보면 내가 요르단을 건너 여리고에 다다랐는데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강력한 그 두 왕국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뭐 일곱 족속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지도를 잘 보이시죠? 예.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는데요. 헤스본 왕의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네. 이 두 왕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바산 왕 옥은 신명기 표현에 가보시면 그가 사용하던 침상의 길이가 9키빗,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4.1미터나 됐다는 거예요. 아주 거인의 장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싸울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뛰어나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한 아모리 족속도 매우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군사력 또 시스템이 있다 해도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족속들 중에 헷 족속이 있는데 이 헷 족속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또 가졌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그 땅, 이 강력한 땅들이 이스라엘에서 점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때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이 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9절,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이 발락, 이름의 뜻이 약탈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 가만히 듣고 소식을 듣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들의 행한 일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고용하죠. 이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줘라. 내가 너에게 좀 필요한 것들 줄 테니 저주를 해라.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 그대로 작당을 합니다. 이 발람, 이 발람이란 대언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탐닉하는 자, 또 멸망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발락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발람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다 무산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에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주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5년간 사회주의 이념에 쩌들어 있던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참 위기에 처하고 국가가 또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냐면 12절에 가보시면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까 두 왕이 있었죠.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그 바산 오강이요. 그 두 왕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이렇게 쭉 듣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24장에 13절부터 24절까지 또 내용을 다 보시면 참 놀라운 표현이요. 여기서 섬기다, 또 섬기다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물론 무려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한마디를 남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다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근 30년 가까이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110세가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 온전함, 또 순수함, 성실함 이런 표현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잡다한 것들이 섞여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성실함, 누가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진실함. 진실함은 견고함, 또 확고함, 마음의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계산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성경을 검색했는데 딱 한 구절에서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PPT 지금 보이시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를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하고도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성도 자체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쭐대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이런 묵은 누룩들을 교회 안에 두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섬길 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빵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 하면서 아주 한탄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사건을 교회 안에서 벌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바울이 받은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죄를 교회가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성도, 또 죄된 모습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 사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이 음행 사건을 보면서 우쭐대고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패망,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보인 태도도 바울과 같은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에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까지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 하며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 바탕에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바탕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근본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순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눈앞에서가 아닌 사람의 눈앞에서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혹시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짓는 그런 죄들 때문에 괴롭다고 한다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태와 동성애, 공산주의 사상은 죄라고 하시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앞서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한국의 교회 현실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플러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조건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이제 늦춰지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사건을 보고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3천 명 가까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기 원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섬기기 원한다고 한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짓된 신들, 뭐 자기 자신이라는 거짓된 신, 또 탐욕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이 두려움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우상, 자기 자신이란 우상, 또는 탐욕이라는 우상,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혹 섬기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섬김에 있어서 변질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 몇 년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몇 년을 해야 되고, 이 섬김 매너리즘 병에 빠진 성도들이 가진 착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종류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섬김 매너리즘 병에 빠진 성도들이 가진 착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종류를 자신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몇 년 차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교회 몇 년 차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몇 년 차 그래서 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110년의 인생,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섬김 매너리즘병, 그 근본 바탕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강폭이 1.6km나 돼요.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자,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하자. 그랬을까요?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건너가보자.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그런 걸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죠. 어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의 수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또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의 현황은 어떠냐면요, 입시 전쟁에 아이들이 매몰돼서 중학교 3학년만 돼도 교회에서 정말 씨를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음악, 여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은 게임, 이런 것들이 빠져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라고 이 교회의 통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과연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현실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섬김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순전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순전하다, 순수하다 하면 비웃어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의기소침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잘 선포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우리말로 잘 번역해 이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을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품고 정말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 일에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